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세상 속에 살던 저희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또 이렇게 좋은 주일날, 주님의 날에 저희들 한 자리에 모아서 교회를 이루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정말 그 죄악 가운데 사망의 길로 걸어가던 저희들을 생명의 길로 강권하여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바꾸시고 정말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 생명의 그 참뜻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누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많은 죄와 허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깊으신 사랑과 은혜로 저희들 모든 것을 용서해 주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실 때 창조하신 인간에게 계획하시고 향하신 그 사랑과 은혜를 저희들에게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의 그 은혜를 이 살아생전에 모두 누리며 사는 저에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맞습니다, 주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들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아무 공로 없는 저희들, 아무 의의가 없는 저희들, 주님께서 온전히 저희들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그 구원의 감격을 저희들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정말 하늘로 내려부터 내려오는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과 평안 누리며 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특별히 주님께서 저희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말씀이 있을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목사님을 통하여 아버지 그 말씀 이 시간 이 자리에 전해질 때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죽어가던 또 잠자던 그 영혼, 그 생명이 다시 한번 깨어나 아버지 하나님 살아나는 그 역사가 이 시간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습관적으로 저희들 지내는 시간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살아생전에 단 한 번 있는 이 시간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주님.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영혼을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정말 다시 한번 깨트려 주셔서
맞습니다.
우리의 남은 생애, 남은 삶이 아버지 하나님께 기쁨이 된 또 우리 온 아버지 하나님 자녀와 가족과 우리 온 아버지 하나님 우리 친지들에게 기쁨과 행복이 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다시 한번 그 모든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서신대로요, 주부 뒷면에 있는 요한복음 11장에 있는 말씀, 발췌의 말씀드립니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갑니다. 저희들이 이번 여름에 구원의 확신 시리즈를 하면서 첫 단에는 대장정이었습니다. 하면서 구원에 대해서 새삼스럽게 많이 이렇게 챙겨보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까지 하면은 저희들이 마무리를 짓고요. 혹시 준비가 되시면은 삭개오라는 사람은 다음 주일날 누가복음 16장에 나옵니다. 거기 대해서 마무리를 지어가려고 합니다. 이렇게 본문이 길어서 이렇게 양쪽 면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천천히 읽어 내려가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 병자가 있었는데 그는 마리아와 그의 자매 마르다의 아들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였다. 예수께서는 마르다와 그의 자매와 나사로를 사랑하셨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나사로가 앓는다는 말을 들으시고도 계시던 그곳에 이틀이나 더 머무르셨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 다시 유대지방으로 가자 하고 말씀하셨다. 이 말씀을 하신 뒤에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우리 친구 나사로는 잠들었다. 내가 가서 그를 깨우겠다. 제자들이 말하였다. 주님, 그가 잠들었으면 낫게 될 것이입니다. 예수께서는 나사로가 죽었다는 뜻으로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그가 잠이 들어 쉰다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생각하였다. 이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밝히 말씀하셨다. 나사로는 죽었다. 내가 거기에 있지 않은 것이 너희를 위해서 도리어 잘된 일이므로 기쁘게 생각한다.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믿게 될 것이다. 그에게로 가자. 예수께서 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 속에 있은 지가 벌써 나흘이나 되었다. 마르다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주님이 여기에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다.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마르다가 예수께 말하였다. 예, 주님. 주님은 세상에 오실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마리아는 예수께서 계신 곳으로 와서 예수님을 뵙고 그 발 아래에 엎드려서 말하였다. 주님,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이입니다. 예수께서는 마리아가 우는 것과 함께 따라온 유대 사람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마음이 비통하여 괴로워하셨다. 예수께서는 눈물을 흘리셨다. 그 가운데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였다. 눈먼 사람의 눈을 뜨게 하신 분이 이 사람을 죽지 않게 하실 수 없었단 말이요.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하게 여기시면서 무덤으로 가셨다. 무덤은 동굴인데 그 어귀는 돌로 막아 놓았다. 예수께서 돌을 옮겨 놓아라 하시니 죽은 사람의 누이 마르다가 말하였다. 주님,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어서 벌써 냄새가 납니다.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리라고 내가 네게 말하지 않았느냐? 사람들이 그 돌을 옮겨 놓았다. 예수께서 하늘을 우러러 보시고 말씀하셨다. 아버지, 내 말을 들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께서는 언제나 내 말을 들어주신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해서입니다. 그들로 하여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고 외치시니 죽었던 사람이 나왔다. 손발은 천으로 감겨 있고 얼굴은 수건으로 싸매어 있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그를 풀어주어서 가게 하여라 하고 말씀하셨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아 가실 때요, 세 가지 포인트를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위에 블락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길과 나의 길이 어떤 차이가 났었나라는 건데, 포인트는요,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이 있기 전에 이 사건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한다는 것을 십자가 사건, 예수 사건 보여줬고 시간적으로.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면서 계속 생각해 보시는 것은 과거에 내 인생에 있어서 그것이 지난주도 될 수 있겠고 10년주도 될 수가 있겠고 내가 생각했던 그 길과 이렇게 되면은 완벽하다라고 생각했던 그 과정, 그 순서와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 여러분이 하나님을 잘 안 믿으시고 아직 그러신 입장이면은 뭐가 됐든지 간에 실제로 내 인생이 풀려갔거나 꼬여갔거나 일어났던 그 사건이 어떤 차이가 있었는지 그것을 보시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점을 찍을 때에 현재의 점을 찍는데 예수의 점과 나의 과거의 점을 찍을 때에 내 현재의 점을요. 과거의 점에서 어디다가 두느냐에 따라서 현재의 점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다시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생각이 나시길 바라는데 이게 말씀은 진리고요. 내 생활에 있어서 자기가 먹어봐야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계속해서 내가 과거에 일어났던 그 사건을 생각해 보시고요. 그 점이 어떻게 이루어갔느냐, 그 점을 보면서 거기에다가 내 현실의 점을 맞추세요. 그러면은 거기에 따라서 내 현실의 점이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가 보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그저 열심히 부지런히 근면하게 성실하게 사는 것 필요하지만요, 그거 다가 아닙니다. 노예 생활로 애굽 생활에 살던 사람들이 얼마나 근면하고 성실하고 부지런히 살았습니까? 근데 결론은 실컷 지어놓은 거 피라밋, 남을 위한 그런 무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주신 인생에 대해서는요, 그거는 여러분이 책임이 옳시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소중함을 여기고 나를 위해서 이 말씀을 들으시고 여러분이 살아야 여러분에게 맡겨준 그게 누가 되었든지 간에 뭐가 되었든지 간에 그것이 살아나는 것이 옳시다. 첫 번째, 예수의 시간표와 제자들의 시간표가 달랐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앓는다는 말을 들으셨을 때 마르다와 마리아가 누이들이 보냈을 때에는 이렇게 마치 911 부르듯이요. 911 부르듯이 그저 이렇게 급하게 이머전시로 부른 겁니다. 예수님 오셔서 도와달라고. 그런데 그 소리를 들은 의사가 민기적 하면서 자기 할 일 다 해놓고 난 다음에 왔으면은 이거 지금 보통 이게 열받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읽어보시면요. 예수님께서 하신 것은 마치 나사로가 곧 죽습니다. 그러는데 예수님이 하신 것을 보면 읽었지 않았습니까? 그래? 죽을 때까지 기다리신 것 같지 않습니까? 확실하게 죽기까지 예수님은 기다리고 있다가 이제쯤에서는 이제는 확실하게 죽었을 것이야 라고 된 다음에 이제는 가자라고 합니다. 만약에 생각해 보시면은 예수님 왜 그러셨어요? 이러시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라는 질문을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마르다나 마리아가 예수님 만났을 때 제일 먼저 했던 이야기가 똑같습니다. 주님, 주님이 여기 계셨으면 내 오라버니가 안 죽었을 건데 왜 지체했느냐고. 여러분과 저의 삶에 있어서도 정말로 이렇게 이걸 하실 것 같으면 왜 타이밍이 늦으셨느냐고.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그런 타이밍, 그런 시기 없었습니까? 어떤 농부가 농사를 많이 지으시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겨울이 확실히 추워야 그래야 봄 농사가 제대로 됩니다. 겨울이 이렇게 따뜻하고 그러면은 봄 농사에 그렇게 병충해가 많고 힘듭니다. 겨울은 그래도 최소한 일주일 정도는 아주 끙끙 얼듯이 추워야 제대로 봄 농사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지금 당신을 오늘 말씀하시기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부활이라고 하셨을 때에 전제는요, 죽는 것이 전제입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 것을 살리는 것은 생명의 연장이지 그것은 부활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전제는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지금 하시는 것은 예수가 없이 지금 나사로의 사건을 가지고 마치 이그샘플처럼 마치 예화처럼 지금 우리가 실제적으로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는 원리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수가 없는 사람만의 계획, 기대, 노력이 수포로 되는 그런 시점을 기다리십니다. 왜냐하면은 예수께서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지금 또 계속해서 결혼식 하겠다 뭐 이래가지고 결혼 상담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분들께 제일 먼저 하는 이야기가 왜 결혼하려고 하느냐 묻습니다. 그를 사랑 뭐 이게 뭐가 뭐 이뻐서요. 50년 뒤의 모습을 생각해 봤느냐 합니다. 저는 정말로 양로원에 가고 널싱을 볼 때마다 이번에 우리 저기 할머니 사모님 지난 5월 달에 97세 이렇게 하셨을 때 그 사모님의 어릴 때 모습을 순간적으로 못 알아봤어요. 이야 가슴이 떨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도 지금 이 정도 있는 것은 괜찮아요. 그런데요 어떻게 보면은 부활이라는 것은 사건입니다. 결혼식이에요. 근데 결혼식이 결혼은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내가 부활이요라는 것은 너희들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이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는 그리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 살아가는 생명의 활동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그저 단순히 I do 하겠습니다라는 선서 하나인데 그 다음부터 시작해서 내가 그 전과 그 이후가 살아가는 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눈뜨고 나면 나는 똑같은 것 같은데 주변의 기대나 환경이 이게 너무 복잡해져요. 그런 것처럼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살려주려고 하는 것이 너희들이 기대하는 것은 나 서로의 생명의 육체의 생명을 연장하는 것을 그것을 나를 기대하지만 그걸 그전에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이라 그럽니다. 나사로에 대해서는요.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아예 그렇게 딱 붙였어요. 그 사람에게 대해서는 주님이 내가 너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방법은 지금 있는 어차피 죽을 생명을 연장시키는 그 정도가 아니고 죽어야 될 생명이 죽고 난 다음에 그러고 나면 내 안에서 새롭게 발견한 그 생명을 그거는 육체적으로 죽을 생명이 아니라 영생을 누리는 그 생명을 오늘부터 시작하도록 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지금 누리는 그 생명은 이것은 다릅니다. 이것은 똑같은 어떤 분하고 지금 대화를 나누는데 이런 대화를 나눕니다. 그 이렇게 목사님 이상해요 하시는 말씀이 그전에는 저 사람이 나에게 했던 것 이런저런 것들 생각하면은 용서할 수가 없고 내가 어떤 사람인데 한번 두고 보자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상해요. 내가 이런 사람이 아닌데 그 마음에 대해서 그런 게 생각이 안 나고 측은지심이 생기고 거기 대해서 그 사람이 이렇게 자기가 누리는 것을 그것도 참 누려봤으면 연락해보고 싶고 어렵다니 형편을 들으니까 자기가 먼저 해보고 싶고 이거 왜 그래요? 그랬으면 할렐루야. 똑같은 인간이라도 우리는 뭐라 그러니까 목석 같은 인간이라 그러고요. 거기서 조금 나으면 식물인간이라 그러고요. 거기서 조금 나으면 저 동물 같은 인간이라 그러고 짐승 같은 인간이라 그러고요. 거기서 조금 나으면 사람 구실 좀 한다 그러고요. 거기서 조금 나으면 천사 같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똑같은 생명이지만은 그 생명이 어떤 생명을 가지냐에 따라서 그 생명을 누리는 가치와 바라봄이 달라집니다. 여러분이 누리시는 살아가시는 생명이 식물인간으로 끝이고 마시기를 그게 기대치입니까? 주님께서 하시는 것은 지금 내가 너희들에게 주려고 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나 없이 혼자 계획했던 그런 계획이 죽어야 거기서부터 내 시간이 시작된다. 부활한 예수의 시간표는 사망한 시점부터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가지는 길은요. 여러분이 내 계획이 좌절되는 순간, 내 플랜이 끊어지는 순간, 내가 생각할 때 퍼펙트했다고 생각하는 것이 망개지는 순간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게 사탄의 미혹입니다. 예수님의 진짜 역사는 십자가 하고 난 그다음부터 시작해서 시작됐습니다. 우리는 세속의 가치관을 가지고 내 가정이나 남이나 나 자신이나 내 교회나 무엇이든지 간에 평가하는 그 죄를 회개하셔야 됩니다. 기껏 해봐야 난 거짓말했습니다. 뭐 했습니다. 뭐 좀 했습니다. 이것은요 그림자입니다. 그 밑에 있는 원죄가 이런 것이옵시다. 그 안에 하나님의 계획이 태동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누리는 길은 거기에 오늘 다 읽지는 못해 본문이 하도 길어서요. 도마가 저기 유다에 가면은 피해서 지금 배단이라는 곳에 어찌 보면 도망치다시피 와 있는데 예수님이 가자 그러니까 제자들이 아니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도마라는 사람이 우리도 그와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도마만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부활의 생명을 내가 누리는 길은요. 누리는 길은 내가 내 마음에 결정은 주님이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기대치가 죽었을 때에 그것이 주님이 나를 버리심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챙기심이고 가까이 하심이라는 것을 그것을 믿을 때에 탕자가 누가복음 15장에 내가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라고 했을 때에 여러분 그 비유에서 왜 주려 죽습니까? 사방에 아무도 보지 않는데 주인도 돼지 먹는 열매도 주지 않는데 이게 노동자 착취하는 구조인데 거기에서 돼지 한 마리 잡아먹으면 그 돼지가 안 돼지 그러겠습니까? 못 돼지 그러겠습니까? 그 돼지 숫자를 자기가 다 챙기고 있는데 죽을 필요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내가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은 여기서 이렇게 사는 삶을 계속하면은 그 끝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끝이 보일 때에 돌이키면은 어디로 가는가?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여러분 이것이 돌아가는 것과 돌아버리는 게 다릅니다. 돌아가는 것은 아버지 집으로 보이는 거고 돌아버리는 것은 앞만 돌아도 자기밖에 안 보이면은 그거는 정말로 끔찍한 선택과 결과를 가져갑니다. 여러분의 시간표 달라지셨을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포기하심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은 준비 다 하고 계시고 네가 지금 오느냐라는 것을 기다리고 그 타이밍만 지금 보고 계시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슬픔은 거기 있는 마리다와 마리아 또는 다른 친지들의 슬픔과 달랐습니다. 울었다고 다 같은 울음이 아닙니다. 제가 그 이렇게 저를 지도했던 선생님이 자기 어릴 때 이야기를 한 것을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릴 때의 아버지가 그 선생님이요. 이렇게 데리고 이렇게 파크에 놀러 갔대요. 놀러 갔는데 가다가 보니까 파킹장에서 좀 쭉 가다 보니까 시냇물을 쭉 건너는데 아버지가 차에다가 뭐 잃어버리고 왔어요. 놓고 왔어요. 그래서 야 이거 잃어버렸으니까 너희들 여기 가만히 있어. 그 어릴 때에 자기 형하고 자기하고 있는데 초등학교 지금 뭐 어릴 때에 그만인데 꼼짝 말고 아버지가 올 때까지 금방 갔다 올 때니까 파킹장 저기 있으니까 금방 갔다 올 때니까 여기서 조금도 움직이지 말고 가만히 있어. 그러니까 다지니까 가만히 있기로 약속을 했는데 아버지 잠깐 갔다 온 사이에 자기 큰형이 돌을 하나씩 두개씩 던지다가 그렇게 징검다리처럼 이렇게 보이니까 아유 야 렛츠고 제가 한번 가보자 이러니까 안 된다고. 그래도 안 된다고 하면은 또 그렇게 해보고 싶은 거가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이렇게 벽에 지나가다가요. 구멍 하나 있을 때예요. 아무도 안 지나보는데 제 친구가 하는 이야기가 방법이 있다. 거기다가 여기 보지 마시오라고 사인만 하나 붙이면은 사람들이 와서 보기 시작할 거다. 진짜로 하니까 쳐다보지도 않은 사람들이 보지 마시오 그러니까 가가지고 눈을 갖다 대면은 그 안에다가 뭘 봐? 라고 이렇게 붙여놔가지고 시시시 욕하면서 가더래요. 그게 사람 심리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형이 그러니까 자기는 동생이랑 겁이 나서 형 그러면 안 돼 하는데 형이 징검다리 펄쩍 뛰면서 괜찮아 봤잖아 괜찮아 봤잖아 하다가 돌이 있으니까 이끼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딱 미끄러졌어요. 그래가지고 부딪혀가지고 막 울고 피가 절절 나는 그 순간에 아버지가 오는 거예요. 세 사람이 울었습니다. 그 선생님이 해주는 이야기가 자기 형은 아파가지고 어쩔 줄은 몰라가지고 울고 자기는 그걸 보고 그냥 겁이 나서 울고 형이 우니까 울고 그러는데 아버지가 무서워서 울고 다 그렇게 울고 그런데 그 아버지가 막 쫓아와서 자기 형을 물에서 막 안으면서 Did I tell you? Why didn't listen to me? 그 순간을 못 참고 왜 그렇게 했느냐? 그러면은 거기에 울음이 아들을 들은 맥없는 울음이고 슬퍼서 하는 울음이지만은 그 아버지의 울음은 어떤 울음일까요? 그 아버지의 울음은 그냥 비통해서 슬퍼서 그냥 불안해서 그런 울음이라고요. 그 안에는 저기 이렇게 비통한 거가 이 애도하는 울음 그 아닙니다. 그 정도가 아니에요. 여기에 원래 말해보면 간이 창자가 찢어지는 것 같은 비틀어지는 그 안에 있는 분노가 들어있습니다. 그 안에 있는 그 안에 분노가 들어있는데 그것은 내가 지금 왜 내 말을 안 들어서 이렇게 했느냐라는 그것도 분노하고 아들이 다친 것도 분노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아들을 지금 병원에 데리고 와서 고치는데 이 아들이 그것 때문에 수술해야 되고 겪어가야 될 그걸 생각하니까 거기까지는 분노의 울음입니다. 여러분 집에서 마리아가 함께 있다가 저기 무덤 앞에 가가지고 울어주던 사람들이 와서 우는 울음은 그저 맥없이 처량해서 할 일 없이 우는 공감 능력의 눈물입니다. 그게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의 전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눈물은 그거 아닙니다. 예수님의 눈물은 정말로 그냥 그렇게 할 수 없이 우는 눈물이 아니라 내가 너를 어떻게 만들었는데 내가 너를 어떤 존재로 만들었는데 여기에서 죄에 대해서 사탄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내 백성을 이렇게 그런 습관들이 이렇게 망개지고 부서져서 할 수 없이 우는 것 외에는 할 수 없는 이 일을 만들어버린 이 모습 이 처참한 광경 그리고 내가 지금 구원자로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그 정도로 나를 취급하는 여기에 대해서 주님이 가지시는 결기의 분노의 눈물입니다. 이 눈물이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지금 나오시는 이유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에 있어서 여러분은 또 우리는 내가 이거 상실했어요. 내가 이거 망개졌어요. 이 정도만 가지고 슬퍼하지만은 여러분 어떤 분이 칼라일이요. 칼라일이. 그 유명한 작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옛날 시대예요. 그분이 아주 유명한 작품을 썼는데요. 그 작품을 원고를 오랜전에 걸쳐 다 써놓고 난 다음에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그 집에 있는 개가 그걸 갖고 장난을 치다가 불쏘시개처럼 불에 넣어가지고 다 타버렸어요. 그러니까 요즘 저는 컴퓨터에 해놓고 다 해놓고 세이브 해놓고 이런 것도 아니고 카피기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오니까 그 죄로 바뀌었어요. 걔는 주인이 오니까 꼬리 잘랑차랑 치고 좋다고 하는데 그 칼라일이 뭐라고 자기 자서전에 썼는가 하면은 그 걔를 쓰다듬으면서 네가 한 일을 네가 알았다면 참 그래도 서양 사람 좋아요. 그냥 그렇게 그 정도로 그쳐줘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지금 기껏 해봐야 내 요거 요 정도만 가지고 하는데 주님이 네가 망친 것이 무엇인 것을 네가 알았다면 그리고 네가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 것을 네가 알았다면 내가 너에 대해서 투자했던 투자가 무엇인 것을 네가 알았다면 주님은 그것을 가지시고 우리에게로 나오십니다. 그게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예배로 오늘 아침에도 이끄신 주님의 마음이고요. 어쩌다가 실수로 뭐 이렇게 저렇게 해서 아니올시다. 돌이켜보면 볼수록 여러분 한 분도 저하고 만날 불교로 말하면 인연이 이게 조그만 사건이 이렇게 돼가지고 이런 만남이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라는 복음성가가 있었던 것처럼 그래서 고통이 사명이 되고 만남이 사역이 됩니다. 그냥 어쩌다가 이렇게 지나가는 거 없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주님의 퍼스널한 투자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제 주님이 오십니다. 그런데 두 가지가 첫째입니다. 사람들이 나사로를 대우한 것은 죽었다는 거예요. 송장 취급합니다. 어떤 분이 집에 있는데 어떤 노인이요. 어르신이 저도 지금 곧 환갑이 된다 그래요 소문에 그런데 제가 옛날에 생각했던 환갑하고 지금 제가 느끼는 환갑이 너무 틀려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90이 되기 전에는 감히 노인이라고 이름 안 부르렵니다 90부터는 노년 다음에 희년이에요 애니타임 가셔도 돼요 그렇게 안 해줬고 우리 가십시다 자 그런데요 그런데 그 노인이 하는 이야기가 애들이 와가지고 손자, 손녀들이 쫙 와서 집을 막 다녀오다가 그 안에 방에 있는데 문을 탁 열어보더만 아무도 없다 이러고 문을 닫고 가더래. 그 사람이 화가 나가지고 내가 여기 눈이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할비는 사람도 아니냐 뭐 이러면서 그래도 애들은 마당에 나와서 놀더라 이겁니다. 마치 그런 것처럼 지금 이 세상 사람들이 나사로를 취급한 것은 송장 취급합니다. 그런데 예수는요,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내 사랑하는 형제 나사로가 잠잔다. 여러분, 잠자는 것과 잠자듯이 죽은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죽은 듯이 취급하니까요, 어떻게 합니까? 무덤 속에다가 파고요. 숨기고 가립니다. 돌로 막아놓습니다. 못 나오도록요.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된다고 냄새 난다고 먼 바깥에 거기다가 갖다 놓습니다. 이게 사람들이 처신이라고 하는 모습입니다. 내 것이든지 남들이 것이든지 간에. 거기 대해서 아이고 창피하다고 감추고 숨기고 가두어 놓고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죽었으니까요. 냄새 나니까요. 그래서 먼 산에다가 묻어놓고 거기 대해서 멀리 하는데 예수는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는 그 자리를 향해서 나아가십니다. 산 사람 취급하기 때문에 나사로를 깨우러 가자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지금 내 문제나 다른 사람들의 어려움이 있었을 때 그것을 송장 취급합니까? 아니면은 산, 잠자는 깨어야 될 영혼의 취급을 합니까? 전도도 전제가 그것입니다. 우리는 전도할 때에 감히 굉장히 무례한 전도하기가 얼마나 쉬운지 모릅니다.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요? 라고 하는 말은 그 사람이 거기에서 나오기까지 기다리면서 해주는 말이지 내가 먼저 가서 나하고는 달라, 수준이 달라 라고 함부로 해줄 수 있는 말은 아닙니다. 주님도 하시는 말씀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랬지. 우리는 사람에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 이게 다 다른데 그저 한 가지만 가지면 망치를 가진 사람은 모든 문제가 망치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드라이버도 있어야 되고 뭐도 있어야 되는데 모든 문제를 망치로만 하니까 고친다고 하는 것이 파괴의 역사만 일어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요. 그리고 난 다음에 두 번째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죽은 사람 취급하면은 저는 어릴 때에 아버님이 이렇게 연고지가 없고 또는 이렇게 할 때에는 아버님이 이렇게 그런 시신을 여마를 찾아 다니셨어요. 그래서 그게 교회에서 하는 중요한 일 중에 하나였습니다. 다들 멀리하니까 아버님이 저를 데리고 가서 따라가면서 처음으로 그런 것도 해본 적도 있었습니다. 그게 아버님이 저에게 주신 중요한 신앙의 유산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구멍을 다 막고 묵습니다. 경지현상 일어나기 전에 흉한 모습 될까봐. 그게 시신에 대해서 취급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보니까요, 죽었던 사람이 나왔는데 여러분 이 모습이요, 손발은 천으로 감겨있고 얼굴은 수건으로 싸매있어요. 이게 홍콩 영화에 나오는 옛날 우리 어릴 때 봤던 강시 같은 모습이에요. 이게 지금 사람들이 취급하는 모습입니다. 위해 준다고 하는 것이 송장 취급하니까 거기 대해서 율법으로 뭐로 이거 해야 된다고, 이거 해야 너는 잘 살 수 있다고, 맞는 말인 것 같겠지만은 그것이 그 사람이 결정하고 할 것이지 자기에게 좋다고 남에게 무조건 좋습니까? 여러분, 이 약을 먹어봤는데 이 약이 내 몸에 좋다고 해서요 아무한테나 주면은 의료법 그거로 수갑 찰 수 있습니다. 무면의 행위고 불법 의료 행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위해 준다고 하는 것이 사람을 얽어매고 얼굴은 제대로 볼 수도 없게 명품으로 위장하고 있는 것. 어떻게 보면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이런 일들을 얼마나 많이들 자행하는지를 모릅니다. 그것 잘하면 성공인가? 이게 인간 노력의 총결정판이 아닌 것인가? 도운다고 하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짐이 되고 망쳐버리고 맙니다. 내가 위한다는 이름으로, 사랑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폭력과 폭언의 정당화가 얼마나 많은가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것은 네가 지금 저 사람을 성한 사람, 내 안에 있는 살아있는 사람 취급을 해주느냐 아니면 죽은 사람 취급을 해주느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나사로에 대해서 가까이 먼저 찾아오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일부 예배도요. 교회가 사람들이 교회로 오라는 게 아니고요. 교회가 예수의 몸이 사람들을 찾아가야 됩니다. 이 교회를 맨 처음 시작했을 때에 이용남 집사님이란 분이 계셨습니다. 2008년도 1월 12일 날 킹덤이라는 청년집회 다 중보기도 마치고 오셔서 의료사고로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분이 플리마켓 하시는 분인데 플리마켓 주일날이면 대목 아닙니까? 근데 그분이 예수님 믿고 정하고 난 다음에는 플리마켓에 대해서 주일날 안 하기 위해서 딴 날에 먼 데까지 많이 다니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하고 신앙생활 하면서 날씨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됐어요. 그리고 그분이 주일날 플리마켓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분들이 다 교회를 못 나오니까 커피 해가지고 본인도 지극히 가난하신데도 주일날 예배 오시기 전에 거기 다 들으면서 커피 한 잔씩 하고 격려하고 그렇게 오셨던 그 마음이 제가 지금도 주일날 예배 마치고라도 한 번씩 플리마켓에 있는 우리 청년들도 10년 동안 있어도 교회 한 번도 못 나오는 청년 있지만은 어디 가면은 뉴호프 교회 교인이라고 하는 청년 한 번씩 보러 갑니다. 교회가 가야 되니까요. 아침에 힘들어서 그럴 때에는 교회가 찾아 시간을 찾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예를 들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 돌을 옮겨놓아라 그럽니다. 그것은 피지컬리요. 먼저 살아난 사람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저 사람이 자기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교회로 그러는데요. 차편이 없어요. 라이드 주는 거요. 내가 지금 이런 걸 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몸이 힘들어요. 도와주는 거예요. 저희 교회에 계시는 전도사님이 참 그런 일들을 하시는 거, 돌을 옮겨주는 역할을 하시는 겁니다. 내 주위에 나와 그런 손길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는가? 주님이 나에게 명령하시는 그 환경이 있는가? 여러분 주위에 사람마다 남을 도와줄 거 없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지난주일날 그 전에 섬겼던 교회의 집사님이 한 10한 6년 만에, 한 5년 만에 어떻게 지내는지 저를 신방 오셨어요. 부부가 궁금했다고. 그런데 그 교회에 있었던 양판수 집사님 계십니다. 그분은 하반신 목부터 시작해서 전 다리가 안 움직이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부인이, 그럴 때부터 부인이 결혼했습니다. 거기에 지금 큰 애가 지금 이제 이렇게 은혜가 대학교 교육학 졸업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한 번은 그분이, 부인이 기도 제목 내는데 자기 남편이 미국에서 학교 다 다니셨어요. 손가락이 지금 다 몸이 굳어가는데 손가락 하나 남았어요. 그런데 그 손가락 가지고요. 그분이 인터넷 조사하고 그 손가락 가지고 노인들 병원에 갔을 때 통역 다 해주고 전화 들고요. 그 손가락 가지고 저 대신해서 어디 가면 목사님 노인들 여기 가면 뭐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했던 펄벅 여사 그것도 그분이 다 해줬던 겁니다. 그런데 그분이 부인했던 기도 제목이요. 송구영신 예배 때 목사님 제 남편 손가락이 마비가 돼요. 그 손가락이 안 될 수 있도록. 저는 그때 그날 저녁에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요. 우리가 지금 요구하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는 그분은 지금도 입에 수건 하나 닦이면은 자기 힘을 이건 못합니다. 목도 못 움직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목회 아니라 살아가면서 제일 행복이 넘치고 제일 사랑하고 제일 하는 그 집이 거기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지금 불편하다고 하는 거 그것 가지고 우리는 핑계대고 이러고 있는데 그분은 그 손가락 하나 가지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으로 저를 인도하고 난 다음에 순간순간마다 그분께 중보기도 제목, 그분은 지금은 목에 구멍을 뚫고 그래야 가래를 뱉어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을 하려면 이거를 덮어야 돼요. 덮으려고 그러면은 막힐 수가 있어요. 어렵고 힘들 때마다 그분께 가서 저의 중보기도 파트너로 지금까지 계십니다. 우리 손가락 하나 갖고도 그렇게 움직이는데 어느 누구도요. 남을 위해서 해줄 수 없는 거 없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하시는 이야기는 밖으로 나오느라 그러십니다. 이제는 더 이상 어둠의 자식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어떤 자매분이 이렇게 와서 요즘 어떻습니까? 라고 하니까 그전에는 창문이 하나도 없는 방에서 계속 하다가 이제는 올라가서 창문이 있어요. 너무 좋아요. 빛이 들어와요.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송장이면은 가리고 칙칙한 데서 어두운 데서 어둠의 자식으로 살아가야 되지만은 이제 예수가 누굽니까? 예수는 생명이고 빛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나오라는 말은 나오면은 누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기다리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할 때에요. 잘 긴가민가 모를 때는요. 저는 이렇게 합니다. 저 사람하고 대화 나누고 저 사람하고 하라는 방향이 갈수록 내 마음이 맑아지고 밝아지더냐, 설명할 거가 줄어지더냐, 아니면은 갈수록 설명이 복잡해지고 가릴 게 많아지고 갈수록 꼬인 게 많아지면은 그러면은 아닌 것 같다. 전 모를 때는 일단 그렇게 움직여봐요. 주님으로 나오는 방향은요. 맑아지고 밝아지고 깨끗해집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에 있을 때에 무엇이 나오라는 것은 예수께 한 걸음이라도 나가는 방향으로 여러분의 삶의 판단은 그것은 여러분이 아시는 예수가 어디서 여러분을 부르십니까? 목사 별로 필요 없어요. 누구누구 말 참고를 할 것이지 결과적으로는 내 인생 하나님 앞에 내가 받은 거 주님이 나를 불렀지 딴 사람을 불렀지 않았습니다. 그 방향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를 풀어주어서 가게 하여라 라고 말합니다. 만약에 살아나와서 살아나왔는데요. 얼굴에 가려있고 몸을 묶어놓은 이거 그대로 안 풀어주면 이 사람 살겠어요? 죽겠어요? 여러분이 숨을 막고 잘 견디면 3분을 견디고 아니면 1분이라 그러는데 그거 되도록 숨 막고 있으면 멀쩡하게 예수님 살아나도요. 거기에 대해서 죽여버립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서 교회로 왔는데 거기에서 이런 저런 것으로 묶어가지고 멀쩡하게 살려놓은 사람을 죽이고 예수님은 다시 응급처치를해서 살리고 또 죽이고 살리고 죽이고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저도 그런 일들을 한 것이 아니었는가. 많은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그냥 들으시면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먹이를 메지 말라. 13절에서는 뭐라고 하시니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이런저런 규정으로 저 사람이 이렇다라고 판단되지 마시고요. 저 사람에게 있어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에 그분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이지 그것을 함부로 내세워서 잣대하고 재단하고 하시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분이 요구하면 도움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함부로 조심해야 됩니다. 존중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요, 나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꾸만 자유를 누리고 이 자유가 방종을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입니다. 요 잣대를 딱 놓고 보면은 여러분 어린아이가 너무 어른 흉내 내면은 그러시면 되겠습니까? 뭐 이렇게 하면 성은이 망극하여이다 이러면은 그걸 보고 애가 한다고 깔깔 웃을지 몰라도 제가 참으로 성숙하고 이제 어른이 다 됐네 라고 하겠습니까? 아니옵시다. 어린이는 어린이처럼 되어야지 그것이 잘못되면은 어른 아이로 키우면은 나중에 가서 정서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생기는 것이 심리학자들이 왕창왕창 이야기합니다. 나는 타인에게 너그럽게 이해하는 쪽으로 관계가 편해지는가 아니면 뾰족하게 남을 찔러대는 쪽으로 관계를 가칠하게 하는가. 궁극적으로 주님이 나사로를 바라본 것은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에 대해서요. 또 타인에게 대해서 주님이 역사하실 때에 선택은 모든 것은 두 가지입니다. 송장 취급할 것이냐 아니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진 자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로 그리고 이것이 자기 체면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투자하신 걸 그것을 믿느냐 그것을 믿을 때에 주변에 어떤 사람이 너는 이거밖에 안 돼, 너는 이렇게밖에 안 돼. 또 내 안에서 그런 소리들이 막 나옵니다. 그때에 그 거짓말을 믿을 것인가 아니면은 주님이 이렇게 힘들어서 해주신 이 말씀을 믿을 것인가 그 선택은 나의 몫입니다. 바라옵기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결국은 살아갑니다. 신기하게 그렇게 만들어가요. 그러니 영광이 눈에 보이는 사람은 영광을 바라보고 가고 영광을 만들어내고 주변에서 광채가 내고 빛이 납니다. 하루를 살아도요. 요 말씀을 받아들이는 순간부터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서 답답했던 현실에 거기에 대해서 빛이 착 들어와요. 여러분 터널 끝에 영에도 터널 끝이 보인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깜깜해도요. 깜깜해도요. 바늘 송곳만치 보이면은 내가 보이는 흑암이 다가 아니라는 말씀이 옳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누리시는 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말씀 생각하시면서 잠시 한번 우리 결심 기도하시겠습니다.